자, 로마서 7장을 같이 펴시고 간증을 듣고 보니까 참 저도 예, 구원받은 게 너무 기뻐서 춤췄던 적은 없는 것 같으네요. 주님 앞에 갑자기 좀 죄송해졌습니다. 사람이 어쨌든 그 마음은 표현되기 마련인데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정말 덩실덩실 춤을 췄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게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우리가 로마서 7장 부분에 이제 저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이제 그 결혼에 대한 그 비유로서 이제 그 율법으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보니까 이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걸 니들이 알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편 있는 여인이 2절에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서 결혼관계라는 것은 죽음이 그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유효한 그런 이제 법인데 그래서 이제 남편이 죽을 때에만 이제 사별할 때에만 이 여자가 이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면서 다른 이제 남자와 이제 재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3절에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 있을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인데 이 남편이 죽는 얘기를 하다 말고 4절에 보면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는 너희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너희가 죽게 되었다. 앞에서는 전 남편인 율법이 죽어야만 내가 그리스도라는 새 법으로 이렇게 이혼을 그러니까 이제 재혼을 해도 불법이 아니고 간음이 아니고 합법적인 재혼이다 이렇게 논리를 그렇게 펴다가 말고 4절에서 보면은 죽는 게 율법이 아니라 너희가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다른 이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와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그 옛 남편은 결코 죽을 수 없는 그러한 남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 것은 이제 내가 죽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이제 다시 부활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율법이라는 그 옛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서 새 남편인 그리스도께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조금 저희가 좀 보기 원하는 것은 좀 율법이라는 것을 조금만 좀 정리하고 한 번만 더 좀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율법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그야말로 이 기초를 탄탄히 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탄탄할수록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이 이제 열리고 또 이제 이단들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율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 더 law입니다. law, L-A-W, law. 그냥 이거 법이에요. 영어로 우리말로 그냥 평범하게 번역하면 법이에요. 법 또는 법률이죠. 법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좀 독특하게 율법, 법률을 한자를 뒤집어서 율법 이렇게 이제 그냥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게 이제 원래 뜻은 법이라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얘기할 때 우리가 율법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법으로 넓게는 성경 전체를 가리킬 수 있는 것이고 좁게는 구약 성경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더 좁게는 모세오경만을 지칭할 때도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안에는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의식에 관한 법, 우리가 율법 그러면은 막연한데 그것이 좀 여러 가지를 좀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모세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왜 희생 헌물 드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무슨 절기를 지키는 거, 명절 지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양이나 소나 염소나 뭐 비둘기나 뭐 이런 거 이제 뭘 가져와야 되고 뭐는 가져오면 안 되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게 의식 법규입니다. 의식 법규. 이게 율법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 가지 이제 그 또 이 다른 내 형제의 이 가축이 뭐 구덩이에 빠졌으면 같이 건져줘라 뭐 이런 거 해서 어떤 사회에서 같이 살면서 지켜야 하는 그런 이제 법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 법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사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민법이나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는지 민법 같은 거 상법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도덕 법규가 이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 그것도 율법의 일부예요. 우리가 율법은 전혀 사랑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요약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딱 두 마디로 정의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게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도덕 법규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세 가지를 다 포함한다는 거, 의식 법규와 사회 법규와 이제 도덕 법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거, 그거를 일단 좀 기억하시고 이 율법이 그러면은 사람에게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사람을 정죄해서 이렇게 죽이고 하니까 율법은 그러면 악한 거냐? 아닙니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율법은 선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 성경 몇 구절을 좀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7장 12절 제가 지금서부터 좀 불러드리는 구절들은 여러분이 성경에 좀 잘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 12절 보니까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이나 명령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첫 번째 율법의 상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스피리추얼하다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영적이다. 상태 율법의 상태에 영적이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 일단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시대 하에 살면서 율법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율법이 뭔가 좀 나쁜 거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혼한 옛 남편인 율법은 사실은 완벽한 남편인 거예요. 그 완벽함을 우리가 맞춰줄 수 없어서가 문제가 됐던 것이지 율법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주어지는 그 시작점과 마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 모세 율법이 언제 주어지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 있을 때 그 모세를 통해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제 두 돌판에 이렇게 이제 기록해서 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들과 또한 그 명령들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대처법 그래서 그게 이제 희생 헌물을 드리는 그 이제 성막제도 이것을 이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주어진 시점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가 이제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돌판에 이제 주어졌고, 그리고 이걸 줄 때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된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너희가 이제 그걸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죠. 천사들을 통해 주어졌다는 거 하나하고, 그런데 또 출애굽기 31장에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뭐 이제 불의 형태로 와서 이 이제 이렇게 돌판에 실제로 이렇게 깎아서 새겨지든지 아니면은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을 보여줬던지 그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과 동등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율법은 그럼 언제까지 효력이 미치는 거냐? 율법의 효력은 분명히 마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죄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제 한 중재자의 손으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여기 천사 얘기가 여기도 나오는데요. 언제까지냐면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요게 지금 율법에 효력이 미치는 기간이라는 거죠. 약속을 받은 그 씨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새 남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만 지금 효력을 이제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장 23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이 분명히 나오죠.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요게 지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이 율법의 효력이 맞춰지는 시점이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 모든 이단들은 아직도 율법의 효력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단들은 뭐 거의 100%예요. 이 율법을 계속해서 강요하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상실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든가 이렇게 사람을 얽어매가지고는 어떤 형태로든 그 율법의 행위로 사람을 이렇게 얽어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가 율법의 효력의 그 기간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이제 주로 의식법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의식. 그러니까 이 죄들의 사함을 위해서 드려져야 하는 어떤 희생헌물, 이런 것들은 예수님 오심으로써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아직도 안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 그 이단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 카톨릭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매주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이 하셔야 되는 사역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 희생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성경 분명히 율법의 효력이 예수님 오심으로써 맞춰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율법의 그 이제 효력의 그 기간이 로마서 7장의 표현대로 하면은 새 남편,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인간이 매여 있어야 했던 옛 남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율법에 마침점이 있다는 얘기가 율법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걸 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율법의 효력이 마치는 때가 있대 이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완전히 사라졌나 보다.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도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그리고 시편 119편 89절에 보니까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싸우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문자 그대로 이제 믿게 될때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이 구약의 그 율법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능, 그 필요한 기능을 이제 다한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제 효력이 이제 그 맞춰지는 이제 그런 때가 있지만, 그러나 율법 자체는 영원히 보존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냐? 주신 목적이 뭐냐? 이 부분도 또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죠. 율법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뭘 지켜서 사람이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의 가장 큰 목적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데 있는 것이죠. 이것도 몇 구절만 확인하고 넘어가십시다. 야고보서 1장 23절. 야고보서 1장 23절.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다. 아, 말씀을 거울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게 되면 이렇게 거울로 금방 자기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생겼었지 하고 이제 잊어버리는 것과 이제 똑같다 이제 이런 이제 어떤 다른 포인트로 말씀은 했지만 어쨌든 여기 보면은 말씀을 거울로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은 걸 떼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내가 거울을 아무리 열심히 들여다봐도 내 얼굴이 깨끗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7장 13절.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이게 선한 그것이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렇죠? 아까는 죄가 죄로 드러난다. 이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장 7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는 죄를 이제 정의하고 있는 죄가 뭔지를 정의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정의할 수가 없는 거죠. 죄를.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율법은 죄가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다 비슷비슷한 말씀들이 여러 곳에 이렇게 퍼져 있죠. 이걸 제가 그냥 한꺼번에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느니라. 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랬습니다.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 자체가 없으면 죄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고, 뭐 누구를 쳐 죽이든 뭐 이 강도짓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마음에 어떤 이 거리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행할 때 그게 죄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를 넘어간 것은 정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힘은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은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합니다.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죠. 성경이 이런 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문화권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은 게 많아서, 그래서 논리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기보다는 표현이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사실 성경에 꽤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표현 중에 하나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합니다.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잘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는 그 이제 소위 쉽게 얘기하면 법전, 뭐가 죄라는 것을 깨알같이 써놓은 법전이 없을 때는 우리가 맘 놓고 막 이게 이제 행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별로 죄인이 아닌 것 같았는데, 이게 깨알같은 법전들이 나한테 딱 주어지고서 거기에 내 지금까지 했던 그 자연스럽게 행했던 행위들 하나하나 다 대입해 보니, 이건 내가 엄청나게 많은 죄를 졌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인간이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데 있다.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이 진노를 이른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진노를 이른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것이 죄다, 이렇게 딱 정의만 해놓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고속도로를 가다가 속도 제한 80km 이렇게 돼 있는데, 80km 이하로 가는 사람은 물론 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어떤 사람 100km로 휙 지나갔는데 딱지를 안 떼요. 10년이 지나도 뭐가 날라오는 통지서가 없어요. 200km로 지나갔는데도 날라오는 통지서가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그 80km 제한속도 표지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운전하는 분들은 다 공감하겠지만, 카메라, 이 운전하다 이 카메라나 이 숨어있던 교통경찰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걸리면 딱지를 뗀다는, 걸리면 일단 돈의 손해를 본다는, 그게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보니까 범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만 해가지고는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율법이 진노를 이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이 따른다는 거, 하나님이 화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이 진노를 이른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모르면 처음에 사도 바울 같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의 목적 자체가 너는 죄인이야 하고 바닥에다가 딱 핀을 박을 목적을 애초부터 가지고 이 사람한테 율법을 지금 강요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완벽하게 이걸 지켜서 나는 의로워질 수 있어 이런 자세로 이 율법을 처음부터 대하게 되면 그러면 번지수를 애초부터 잘못 찾은 거라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모든 이단들이 그게 조금만 이게 우리가 율법이 뭔지를 우리가 성도들이 알고만 있으면 그런 이단들에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단들은 그걸 지키면 어쨌든 그걸 다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또 구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목적 자체가 율법의 목적 자체가 지킬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데 목적이란 말이죠. 지킬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율법이 말하는 것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이해하시죠? 지금 이 구절이 지금 제가 말한 그것과 이렇게 매치가 되시죠? 네, 온 세상 사람들의 입을 딱 막아가지고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얘기가 없구나. 나는 죄인 맞구나. 하나님 제가 입 다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자 주신 게 율법이라는데 어떤 사람은 고개 빳빳이 쳐들고 내가 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켜보겠습니다. 이러고 처음부터 들고 나오면 애초부터 그럼 이 번지수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이 율법이 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3장 9절에 보니까 정죄의 직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죄의 직무. 율법의 직무는 정죄의 직무예요. 그래서 그 앞쪽에 보면 율법의 자구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7절입니까? 사망의 직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사망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정죄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사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면서 인간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 이게 이제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절망에 빠뜨리는 것. 그래서 법이 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법이 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해하시나요? 아까 거울의 예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거울을 아무리 열심히 들여다봐도 내가 지저분하다는 것은 깨우쳐줄 수 있지만 지저분한 것을 닦아줄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법이 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능히 멜 수 없는 멍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멜 수 없는 멍에였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모세가 율법을 이렇게 주면서 하나님과 계약관계, 언약관계로 들어갈 때 우리가 그걸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뭘 몰랐죠 그때.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이 613가지는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흔히 율법 613가지 조항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이제 랍비가 이제 그렇게 613개로 정리해 놨다는 것인데 사실 그건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맞춰놓은 측면이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건 612가지를 지키다가 딱 한 가지를 못 지키면 나머지 전체를 다 못 지킨 게 된다. 쇠사슬이 이렇게 쇠사슬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쇠사슬의 고리가 10개가 끊어져도 쇠사슬은 끊어진 것이고 단 한 개만 끊어져도 끊어진 것이다. 은행을 100번을 털어야 은행 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한 번만 털어도 은행 강도가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전체를 다 못 지킨 게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0절 여기 같이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런 구절들이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해하는데 율법이 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들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을 토대로 해서 이 말씀이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고자 율법하에 있으면서 내가 이 법으로 내가 살아보리라. 이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뭐예요? 단 하나라도 어기는 자. 그렇죠? 단 한 번이라도 어기게 되면 그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까 이제 이 사망의 직무다, 정죄의 직무다 그랬는데 그럼 죽이는 것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일단은 죽을 자야, 넌 죽일 놈이야 이렇게 딱 선언을 해놓고 그러니 누굴 찾아가 봐 이렇게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율법의 역할인 것이죠. 누굴 찾아가 봐. 그 누굴 찾아가는 게 어디냐? 그게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4, 2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스쿨 메스터라고 되어 있는 이 이제 훈육 선생이라 번역된 이것의 이제 개념이 로마 시대 때 아마 그 이제 귀족들 그런 사람들의 그 자녀들을 이렇게 학교까지 이렇게 이제 데리고 다니는 그런 종이 있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스쿨 메스터 이렇게 불렀다는 것인데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누구에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데리고 간 거냐면 예수님께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로. 그러니까 법 아래 매여 있어서는 이게 이제 죽을 자라는 사형 선고 최종적으로는 그거밖에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혜 아래로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참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그 율법의 멍에를 맬 수 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셨으면 애초부터 성막제도, 제사제도는 주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애초부터. 그렇지 않아요? 그거 왜 주세요? 지킬 수 있는데. 그 성막제도는 지킬 수 없을 때에, 그러니까 죄를 범했을 때에 구제받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애초부터 같이 주셨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이 성막제도, 제사제도, 제사장제도, 이러한 것들이 이 성막과 희생헌물과 제사장과 뭐 이런 모든 것이 지금 보여주는 것은 바로 다른 탈출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과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을 잠깐 좀 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건 뭐냐?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없앨 수 없습니다. 예.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수단이지 제거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아무리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지켜보려는 노력을 해도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까지 없앨 수는 없다. 그리고 죄인을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 뭐 말이 조금 이제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죄인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예, 역설적으로 얘기한 거죠. 반대로 만약에 그랬다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올 수가 결코 없다는 얘기를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율법이 온 인류 역사에 있어서 율법이 수행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율법이라는 것이 수행한 역사상 가장 큰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완전한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 율법 지켜서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백만 번을 죽었다기 하나도 제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대신에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영원토록 찬양하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을 자격이 안 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자격을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믿을 때 그 자격이 내 자격이 되도록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십시다. 예, 아멘. 예. 오케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저 자신과 또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모아주신 우리 지체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 자세하게 더욱 깊이 그렇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님, 그러한 일들에 저희가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참 다 드리고 집중하고 시간을 내고 열정을 부어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속에 열정을 주십시오. 주님, 저희는 참 세상에 이렇게 참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는 사실 너무나 환경이 각박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조이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참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는 일에도 참 벅차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참 지체들을 함께 생각하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참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을 주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그러한 가운데서라도 저희의 이 마음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길까 하는 그러한 마음,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성실하게 주님 환경에 관계없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묵묵히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